미외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리미아 중심에서 15km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 군부대가 북서쪽에서 접근 중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약 5km 전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또 다른 러시아 부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과 체르니히우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크이우 포위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언제 수도 크이우 중심에 도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이날 775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중폭격과 표적 타격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오늘 최애국 대우 지소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정통한 인명의 소식통은 AP통신 등에 이같이 전하며 유럽연합과 다른 주요 7개국 G7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은 미국과 동맹들이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러시아의 경제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의 경우 각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 미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대해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동맹 가운데 캐나다가 처음으로 지난주에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생물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물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이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누구도 어떤 종류의 화학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세계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 G7 에너지 장관들 간 화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단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각국 장관들은 향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또 원자력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에너지 원료 다양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밝혔습니다. 교류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7 장관들과 유럽연합 EU가 산유국들의 생산을 늘리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둔화되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국 내 약 1,3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폐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해 약 2조 5천억 위안, 미화 4천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은 약 1,100만 또는 가능하다면 1,300만 일자리를 올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관세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양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2022년을 대표하는 세계의 여성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성을 더 포용할 수 있는 사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과 세대 또 국경을 넘나드는 노력을 하는 여성들로 올해 주인공은 모두 12명입니다. 먼저 여성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사로 국제형사재판소 소속으로 일하는 레바논계 영국인 변호사 아말 클루니 씨가 있습니다. 미국의 법학자 셔릴린 아이필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와 회복에 앞장서는 사업가 어멘다 응우원 씨가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삶을 알리고 있는 아프간 탈출 언론인 자하라 조야 기자의 이름도 보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자인 트레이시 추 씨. 미국 플로리다에서 흑인들 산모와 또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영국인 조산사 제니 조셉 씨도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문화체육계에서는 정치 로비스트 등 강한 성격의 배역으로 화제가 됐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여배우 캐리 워싱턴, 도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이자 여성복지를 강조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육상스타 앨리슨 펠릭시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신앙송을 해서 화제가 됐던 시인활동가 어멘다 고맨이 있고요. 자신의 노래에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래미상 수상자 가수 케이스 머스 그레이브 씨. 79년 골든글로브 역사상 첫 트랜스젠더 수상자로 주목을 받은 배우 미카엘라 로드리게스 씨가 여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비범한 여성 인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요. 건조함을 덜어줄 수 있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함경 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체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14일 월요일까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장진과 삼지연 지역에는 눈이 3에서 10cm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평안도와 강원도, 황해도 남쪽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삼지연과 장진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예산이 영하 8도, 중강 영하 7도고요. 청진이 영하 1도, 함흥이 0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평양 최저기온이 2도, 신의주와 개성은 1도, 원산 3도, 장전의 아침 최저 4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고 중강과 예산이 영상 10도입니다. 청진이 8도고요. 평양 남포 개성이 영상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14도. 상대적으로 동쪽의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원산 9도, 함흥과 장전은 1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종일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로 먼 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 바다는 1.5m까지 오후에 물결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전쟁 범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전수검사 계획을 연기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경고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름 넘게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쟁 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매우 신뢰할 만한 보고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제네바 협약은요 어떤 행위를 전쟁 범죄로 간주를 합니까?
네, 제네바 협약의 이 근간은 전투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상자 또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 등을 명시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국제법인데요. 이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시에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러시아는 민간인 공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아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공작원들이 민간 건물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전쟁 범죄 혐의를 다루는 국제 사법 기구들이 있지요?
네, 국제 형사 재판소 ICC 그리고 국제 사법 재판소 ICJ가 전쟁 관련 범죄를 관할합니다. ICC는 개인의 전쟁 범죄 혐의를 다루고요. ICJ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인데요. 둘 다 이 러시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난달 말에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집단 학살 혐의를 물어서 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열린 첫 심리에 러시아 측은 불참을 통보하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ICJ가 이 러시아의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판결 집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 안보리 소관이라서 상임이사국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처벌이 힘듭니다.
예,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 둘 다 현재 ICC 회원국이 아니라서 역시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이 이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서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현재 30개국 넘는 나라가 ICC의 조사를 승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0일 이 유엔의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동유럽을 방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일 폴란드에 이어서 11일에는 루마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리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10일 안제일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관계는 굳건하고 앞으로도 더 단결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폴란드 정부가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8일에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미그 29 전투기 전량을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로 보내고 이 미군 기지에서 이 전투기들을 이륙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 미국 정부의 결정은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도 크유를 포함해서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며칠이 크유의 큰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11일 그동안은 공격하지 않았던 중서부 지역까지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선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이 서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이 새로운 공습은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외국인들의 참전을 승인했다는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장관에게 외국인 지원병들의 전투지역 이동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쇼이고 국방장관은 11일 중동 등지에 약 16,000명의 외국인이 러시아의 이 군사작전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주로 시리아 등지에서 러시아군을 도와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테러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막을 내렸네요.
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11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최종 확정할 걸로 예상되는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두 개, 그 정협, 전인대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적으로 국가의사결정권 또 입법권 등을 갖고 있는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입니다. 이 전인대에서 통상 총리가 한 해 업무 보고를 하고 국가 정책과 경제 목표 등을 제시하고요. 각 대표들은 안건을 표결합니다. 정협은 정책 자문기구인데요. 이걸 합쳐서 양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년 양회보다 일정이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 3,000명의 전국인민대표 또 약 2,000명의 정협위원들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의당의 총집결에서 국가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2주 정도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일주일 정도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네. 자, 올해는 양회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했습니까?
네, 올해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특구 전인대 대표 선출에 관련된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인대 회의는 각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투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인데요. 지도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형식이라서 반대표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고무도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죠.
네,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시했던 6% 이상의 목표보다 하향 조정된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5%대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건 1991년 이래 처음인데요. 당시 중국은 이 태남번 민주화 사태로 서방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5%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양회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리커창 총리가 11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양회를 총평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5.5% 경제성장 목표치는 중국 국가들의 경제 총량에 해당한다면서 일각의 후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미국과의 관계에 관해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관대한 정신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자신이 총리직을 맡는 마지막 해가 될 거라면서 총리직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입니다. 홍콩 정부가 이달에 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에 변화가 생긴 모양이네요.
네, 체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전수검사를 연기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지난달 22일에 3월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람 장관은 검사는 3번에 걸쳐 시행된다면서 홍콩이 하루 검사할 수 있는 횟수가 100만 회 정도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이 전수검사 계획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네, 전주민 대상 코로나 검사보다는 치솟고 있는 코로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람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확산뿐만 아니라 사망자 그리고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이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람 장관은 아직 정확한 시간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검사를 위한 계획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수검사가 우선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전수검사의 시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남 장관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전수검사를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남 장관은 이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수검사 계획을 연기해야 할 정도로 홍콩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지난해 12월 말 이후에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6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10일 코로나 확진자 약 3만 1천 건이 발생했고 지난 24시간 동안에 18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자들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이 홍콩 병원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이 수용 가능한 정원의 90%가 찼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격리시설도 정원이 꽉 찼다고 합니다. 홍콩에서는 이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이 격리시설로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예, 중국에서는 말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을 하면 그 지역 완전 원천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홍콩도 그런 그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홍콩도 이 중국 본토의 방역 대책을 따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원천 봉쇄 조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람 장관도 지난달에 전수검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으로서는 홍콩을 전면 봉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홍콩은 지금도 강력한 방역대책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 사람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어 있고요. 학교를 비롯해서 미용실, 운동시설들이 폐쇄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식당은 6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홍콩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 비율이 86% 정도 되는데요. 람 장관은 3월까지는 이를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이미 연방 상원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부분 폐쇄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인의 약 93%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고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미 연방의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의회가 정부의 지출안을 통과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10일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지출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36억 달러의 군사 인도적 지원안이 포함됐는데요. 상원은 2,700쪽이 넘는 내용이 담은 법안을 이날 찬성 68표 대 반대 3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날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로써 미국 정부는 또 한 번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 그러니까 셧다운 위기를 넘긴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 회계 연도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는데요. 지출안에 관한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동안 정부 셧다운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자, 2021년 회계 연도 마지막 날인 작년 9월 30일 의회가 극적으로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첫 번째 셧다운 사태를 막았는데요. 당시 작년 12월 3일을 연장 시한으로 잡았지만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올해 2월 18일을 기한으로 하는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고요. 이후 또 3월 11일을 기한으로 하는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것도 임시지출안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지출안은 최종안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 안에는 정부 셧던 위기가 더는 없을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2022년의 지출안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10월 1일 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다섯 달이나 늦게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특수한 경우는 아닙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정부 지출안이 나온 건 지난 1996년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야 의회가 최종 지출안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2017년의 경우 5월이 될 때까지 지출안이 합의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네, 올해도 우여곡절 끝에 정부 지출안이 나왔는데 자, 이때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던 지출안이 어떻게 이번에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정책, 코로나 팬데믹 방역 조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양당이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10일, 우리는 악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지출 안에 그 상당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이 포함된 거네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여러 제재를 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 왔는데요. 앞서 하원의 양당 지도부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최종 합의한 후 같은 날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붕괴된 러시아의 재건을 돕는 추가적인 조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지원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총 136억 달러인데요. 당초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한 금액이 64억 달러니까 거의 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의회가 승인을 한 겁니다. 자, 지원금 가운데 거의 절반은 이제 미 국방부에 배정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에 미국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지원에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투입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또 사이버 보안 지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 외에 이번 정부 지출안에서 눈여겨볼 부분 뭐가 있을까요?
예, 국방 예산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 부위원장은 국방 지출이 총 7,820억 달러로 작년 회기보다 420억 달러가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방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공화당이 원했던 부분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요구도 반영이 됐는데요.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 약 7%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와 주택, 보육, 재생에너지, 생의학, 경찰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지출 계획에는 소수계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흑인 대학들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번 정부 지출안 통과에 영향을 준 요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도 또 있습니까?
예,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난다면 민주공화 양당에 다 부담이 될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현재 백악관을 비롯해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역 당국이 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더 완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0일 미국인의 약 98%는 더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건당국이 마스크 지침 강도를 낮췄었는데요.
맞습니다. CDC는 지난달 25일 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로 미국인의 약 72%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CDC는 그간 신규 확진자 수만 보던 데서 신규 확진자 수와 신규 입원 환자 수, 그리고 병상 점유율 등을 토대로 코로나 확산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세 단계로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미국 내 카운티의 70%가 코로나 위험도가 중간 또는 낮음에 포함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전체의 약 72%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주 만에 이 코로나 위험도가 낮아진 지역이 더 많아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CDC는 11일 미국 내 94%의 카운티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지역으로 분류됐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미국인의 98%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만 아니면 마스크를 아예 안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행기나 기차, 공항이나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는 4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달 18일이 만료 예정이었는데 한 달이 더 연장된 겁니다. CDC는 대중교통 이용 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정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보건당국의 마스크 지침이 이렇게 바뀌면서 정부기관들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연방정부 건물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있고요. 그 외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들 또 학교 등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소강 사태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정부가 이 피해 보존을 위해서 지원했던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이 악용된 사례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10일 코로나 경기 부양 자금 가운데 8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사기나 범죄 행위에 악용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기소 건수가 1,000건이 넘으며 피해액이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10억 달러 이상을 압류했고 60억 달러 이상의 재난 지원금 대출과 관련해 1,800건이 넘는 개인과 사업체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죠. 자, 정부는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 관련 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세워졌습니다. 법무부는 10일 케빈 챔버스 연방검사를 코로나 팬데믹 사기 전담 검사로 임명했는데요.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에 따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중소기업과 수백만 미국인에게 가야 할 코로나 지원금 수십억 달러를 가로챈 범죄자들을 추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입니다. 지금 물가가 쉼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10일 지난 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는데 자, 2월의 CPI는 전달보다 0.8% 올랐고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7.9%나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선 1월에도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대비 7.5% 올라서 4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다시 또 최고치를 경신한 거군요.
맞습니다. 1년 사이에 7.9% 물가 상승은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우존스가 전망한 7.8%보다도 소폭 높았습니다.
예. 어느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이 이렇게 두드러졌습니까?
네, 2월 물가 상승을 이끈 건 식품과 에너지입니다. 먼저 식품은 앞선 1월에 비해서 1%가 올랐고요. 전년 대비 7.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전달에 비해서 6.6%, 전달 대비 38%나 올랐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말부터죠. 그 이후에 지금 석유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도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자, 이 때문에 3월에 나오는 CPI에서는 이 내용이 반영되면서 더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휘발유 가격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미국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10일 현재 일반 등급 휘발유 갤런당 평균 가격은 4.318달러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기존까지 이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쌌던 시기는 지난 2008년 7월로 당시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 11센트였습니다. JP모건 펀드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만약 휘발유 1년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20센트에 달할 경우 이는 일반 가구에 $1,000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본 식량 또 에너지 가격은 워낙 변동성이 큰 품목이지 않습니까? 유의 부분을 제외한 그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근원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 네. 2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땠습니까?
예, 전달보다 0.5%가 올랐고요. 전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근원 CPI는 지난 1982년 8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목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 비용, 즉 월세입니다. 2월 주택 비용은 전달 대비 0.5%, 그러니까 전년 대비 4.7%나 올랐습니다. 4.7%는 지난 199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인데요. 자동차 역시 물가 상승을 견인한 주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신차의 경우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12.4%가 올랐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앞선 넉달 동안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2월에는 전달 대비 0.2%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전년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4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 숙박 부문에 대한 수요가 제한됐었는데 이것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해당 부분의 수요 역시 증가세를 보여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자, 물가 상승이 계속될까요? 좀 나아질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전 많은 전문가들은 근원 소비자 물가가 3월에 약 6.5%로 정점을 찍은 뒤에 4월부터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이에 영향을 미쳐서 회복 과정이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연준은 오늘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 암시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준금리 0.25%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대 7차례 금리 기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 하나 더 보죠. 지난 1월에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난 1월의 구인구직 보고서에서 1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130만 건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달보다 18만 5천 건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구인이 실업자보다도 470만 명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뉴욕의 금융시장 연구기관인 FWD 본지의 크리스토퍼 럽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이런 상황은 임금 압박과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을 나타낸다며 유럽에서의 전쟁 상황이 앞으로 신규 고용 수요를 낮출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가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전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의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에너지원.
안전한 에너지 확보는 국가 성장과 발전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그야말로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앞다퉈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원 확보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이런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석탄과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꼽을 수 있고요. 천연가스와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이른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들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이용 비율을 보면 석유가 약 30%로 가장 많고요. 석탄 27%, 천연가스 24%고요.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약9% 정도입니다.
1차 에너지 선발 주자 석탄.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에너지원, 연료는 석탄입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기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가 화석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은 많은 나라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인도에 이어서 미국, 호주 등의 나라가 매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다른 주요 석탄 생산국 간의 격차는 너무 커서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자국이 생산하는 석탄으로도 공급이 딸려서 호주에서 주로 석탄을 수입해 왔는데요.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호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동부 일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난이 벌어지자 다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에너지원 석유.
석탄과 함께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유는 20세기에 대체 불가한 에너지원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면서 대체 연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석유 제품의 수요가 하락하면서 산유국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석유를 펑펑 뽑아내고 이른바 오일머니를 쓸어 담는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석유 생산은 더 감소했는데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유가가 오르면서 대폭 증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 플러스는 지금의 생산 속도에 변화를 줄 계획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또 주요 원유 생산국인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 여기에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제 유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하루에 약 700만 배럴의 원유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OPEC 측은 세계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원유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은 일반적으로 핵 분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양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인류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운용을 둘러싼 안전 논란은 늘 계속돼 왔습니다. 여기에다 늘 도사리고 있는 핵무기 전용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원자력 에너지원의 큰 숙제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모색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탈원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약 440기의 원자로가 있고요. 이들 원자로에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력의 10%가 생산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90여 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50여 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50년까지 14기의 원자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5대 원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4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입니다.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천연가스와 태양, 물, 바람 등을 이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는 지하 깊은 땅 속에 오래 묻혀있는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입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오염물질이 훨씬 덜 배출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독일 통계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란이 약 3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약 절반가량이 러시아산입니다.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건설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확보하려 했던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영국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감축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 끝에 집권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 서울 출신으로 올해 61살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9번의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1994년 검사로 임용됐고요. 이후 여러 특수사건에 투입되면서 이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외압을 폭로하며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그는 한국검찰의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습니다. 2019년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수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됐고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계에 발을 디딘 그는 당 경선에 출마해서 정치 베테랑들을 물리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인과 장모 등 가족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내 잡음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 끝에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 공급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ry me, 날 시험해 보세요. 또 어떤 때는 한번 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 try me의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a little.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Thai food.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Try me.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Yes, a little.
네, 조금 있어요.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가까운 곳에 한국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I like Thai food.
나는 태국 음식 좋아요.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이 식당은 당신에겐 너무 매울 텐데.
Try me.
날 시험해 봐요. Try me.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매운 음식을 내가 잘 먹는지 못 먹는지 한번 날 시험해 보세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ry me는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대화에서 try me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you please raise my salary?
I'm sorry. I don't think I can.
Then I have to look for a new job.
It's cold out there. I don't think you want to quit this job.
Try me. Can you please raise my salary?
월급 올려줄 수 있어요?
I'm sorry. I don't think I can.
미안해요. 그렇게 못할 것 같네요.
Then I have to look for a new job.
그러면 나는 새 직장을 찾아야만 해요.
It's cold out there. I don't think you want to quit this job.
밖에는 추워요. 내 생각에 당신은 이 직장을 나가길 원하지 않아요.
Try me.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try me는 두고 봐라. 이런 위협이 조금 들어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날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표현으로 watch me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You can't climb up that tree to get my scarf.
Watch me.
You can't climb up that tree to get my scarf.
내 스카프 찾으러 나무 위로 올라가진 못해요.
Watch me.
지켜보세요. Watch me. Watch me도 try me와 비슷하게 위협하는 톤으로 두고 보세요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fire David?
Definitely.
I don't think you can fire David. We need his expertise.
Watch me.
Are you going to fire David?
데이빗 해고할 겁니까?
Definitely.
당연하죠.
I don't think you can fire David. We need his expertise.
데이빗을 해고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Watch me.
Watch me.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끝으로 날 시험해 보세요. Try me. Try me가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a little.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Thai food.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Try me.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ry me, 날 시험해 보세요라는 뜻과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두 가지 경우 대화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